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호가 오늘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서해 수중에서 벌어진 합동훈련에 일본과 합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연방 상원의원 100명을 모두 초청해 대북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짐 매티슨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주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 행사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추가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 대표들이 오늘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란이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이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어제 중동과 세계에서 이란의 역할에 관한 폭넓은 내용으로 합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후 그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정부기관 직원 271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제재 대상자들은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 직원들로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를 위한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업체들은 이들과의 사업 교류가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일 시리아 칸세이쿤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져 어린이 등 9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군은 오늘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 단체들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반군과 무기, 탄약, 폭발물이 국경을 통해 터키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 출신 반군들이 해당 지역을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고 현지의 다른 쿠르드 전사들과 자주 연계한다며 경고해왔습니다. PKK는 1984년부터 터키에서 소수민족의 권리 확대와 지역 자치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4만 5천 명이 숨졌으며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은 PKK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 수도 카라카스 등 일부 도시의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카라카스 산타페 지구의 한 고속도로에는 쓰러진 가로등이 일부 차로를 가로질러 놓인 가운데 시위대 수십 명이 현 정부는 몰락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경찰과 주방위군이 도시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보안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하며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어제 하루에만 두 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이 비화석연료 사용을 오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정책 문서에서 오는 2050년이면 비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지양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풍력과 태양에너지 사용에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tatus quo in North Korea is also unacceptable. And the council must be prepared to impose additional and stronger...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내일 미 상원의원 전원에게 비공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고 아침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고 서해북부는 맑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각국 대사들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The status quo in North Korea is also unacceptable. And the council must be prepared to impose additional and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is is a real threat.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논의하고 싶어 하든 않든 상관없이 북한은 세계를 향한 실제적 위협이라며 북한은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성격인지 현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열리는 북한 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한다고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4월 의장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사국들은 기존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중대한 새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을 멈추도록 하는 6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지난 한 해에만도 2번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은 물론 대륙 간 핵무기 공격을 가하도록 의도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이용한 선제 공격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이처럼 가속화되고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응 의지 강화를 불러온다며 여기에는 모든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행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낸 사실과 원유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중국 관영 매체들의 기존과 다른 분위기의 사설 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대규모 북한 선박들이 중국으로 왔지만 되돌아갔다며 이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완전히 취해지지 못했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면서 북한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도 24일 미국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뜻이 없다면서 미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기지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가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냐는 거듭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현재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내일 미 상원의원 전원에게 비공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엽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설명회를 백악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미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On Wednesday, the White House campus will play host to a briefing for all U.S.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회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R 국장,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한다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This is a Senate briefing convened by the majority leader, not a White House briefing. We are just serving as the location.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번 설명회는 공화당 상원 대표가 주최하는 것이지 백악관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며 백악관은 장소만 제공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보좌관들의 참석이 금지된 채 비공개로 진행되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주로 의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상원의원 전원을 초대해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위 당국자가 대거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설명회는 당초 상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됐다가 백악관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원 의원들도 비슷한 설명회를 열어줄 것을 백악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한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등을 계기로 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외교적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기조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미일 6자 수석 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차원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로 대북 압박을 극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나라는 또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한 최근 중국 측의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이사국의 주 유엔 대사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안보리의 대북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이러한 파격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4월 28일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최고위급 차원에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사전 포석으로 이해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또 26일 미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이달에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재하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는 유엔 안보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비핵화 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고 조준혁 대변인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부여하는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북핵 대응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견인하는 측면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오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화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장사정포 등 화포 300문에서 400문을 투입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원산 일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력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지만 당초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와 비교했을 땐 강도가 한결 낮은 도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에 앞서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인민군 창건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해 초정밀 지능화된 강력한 타격수단들이 실전 배치돼 있다고 주장한 영상을 24일 방영해 대형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조준경안에 잡아놓은 우리 핵공격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도 항속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주변국들의 경고에 영향을 받아 대형 도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상과 달리 이달 들어 지금까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계속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가진 정상회담 이후 유례 없이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의 제한적 군사 공격을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때문인지 북한은 지난 15일 가장 큰 명절로 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도 대형 도발 없이 보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급 발사 같은 경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건 이미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미국이 바로 공격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언수를 통한 대응 또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신무기의 공개라든지 하는 중저강도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전단이 26일이나 27일쯤 동해 일본령 일본해에 진입할 예정이고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도 25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스노는 특히 이번 주말 한국 해군과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 훈련이 포함된 고강도 연합훈련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 특별대표의 일본 방문 사실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포함한 역내 유관 각국이 중국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돼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각방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연속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반발하면서 두 매체가 설전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중국 매체의 이 같은 논조는 중국 정부의 대북 메시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12일과 16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입니다.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원유를 들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해 장단의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은 채 미국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원유 공급 중단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 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환구시보는 22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면 중국이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일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조선중앙통신의 비난을 겨냥한 듯 북한의 비난이 중국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센터 국장은 북한을 겨냥한 경고를 담은 환구시보 사설이 북한에 보내는 중국의 전략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포기하라는 중국 정부의 뜻을 환구시보 사설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링너 선임연구원은 환구시보의 사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ee the recent editorials taking a harder line on North Korea as reflecting a growing Chinese concern as to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연이어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크링너 연구원은 하지만 이 사설들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lobal Times is always a bit of a puzzle for U.S. experts to figure out. It enables China perhaps to float some ideas.
환구시보의 주장을 중국 정부가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환구시보 사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북한 주민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정도와 정보 유입 경로, 북한 당국의 차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북한 주민들과의 인적 접촉 등을 통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 간 인권 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고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용소의 인도적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이틀째인 24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24호 관리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탈북자 임혜진 씨는 수용소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삶은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감시와 아무런 보호소 없이 일하는 것이 전부였고 삶 자체가 지옥구 자체였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근무한 수용소에서는 어린이들도 하루 3시간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단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용소를 탈출했다 붙잡혀온 사람들을 처형했고 이 자리에 다른 수감자들을 참석시켜 탈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에 20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만행이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허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수용소를 감시하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과거에 비해 북한의 수용소 실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uch more satellite imagery. We have much better satellite imagery because our own government allows better imagery.
미국 정부 덕분에 더 화질이 좋은 위성 사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자유주간의 행사를 주관하는 소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Jewish people still died when they liberated the death camps because we didn't know how horrible it was.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방됐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행사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수감된 정치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unfortunately, is that the O plans, the operational plans for the U.S. ROK
다양한 비상 사태에 대한 미한 동맹의 작전 계획 아래 정치범 수용소 해방을 위해 군사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의 힘으로 북한의 정치범들을 구출할 수는 없다며 이런 점을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라면서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사흘째인 25일에는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북한의 어린이들과 중국 내 북한 고아들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사와 세계 탈북자 총회, 북한의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 등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당장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달 초부터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4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의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혼합식품의 부족으로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 분량의 영양강화 과자는 제공됐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또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는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영양실조에 걸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올해 북한에서 두 개의 재난대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클라우디아 캡 대변인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가 지원한 20만 유로, 미화 22만 달러로 함경남도 지역에서 재난감소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종료됩니다. 캡 대변인은 또 Save the Children이 독일 정부가 지원한 40만 3천 유로, 미화 44만 달러로 황해북도와 강원도에서 재난 대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을 관할하는 미 8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용산의 주한미군 사령부 등 주력부대 이전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최 측 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 한미 양국 국가 연주를 위해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미 8군 사령부에서 25일 6.25 한국전쟁 영웅인 월튼 워커 장군의 동상 이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워커 장군 동상 이전 기념식이 미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하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주관한 기념식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명예 미 8군 사령관인 백선엽 장군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워커 장군의 동상은 다음 달 말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기념식을 주관한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은 연설에서 워커 장군의 동상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겨지지만 미한 동맹과 그 정신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spite the statue moving, make no mistake about it, our alliance and the Kachikapshida spirit remains ironclad and strong.
미 8군 사령부가 자리했던 용산기지는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의미가 큽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은 1953년 휴전 이후 한국 측으로부터 공여지 형태로 용산기지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후 1957년 주한미군 사령부와 1978년 미한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사실상 미군이 용산 지역을 관할해왔습니다. 이제 내년 말 용산기지 후발대의 평택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1953년 이후 약 65년간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을 관할하는 미 8군 사령부의 용산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미한 양국 합의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의 일부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 미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와 대대급 부대 이전은 2013년부터 진행됐으며 미 8군 사령부는 지난달 선발대 이전을 마친 데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본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전은 오는 11월경 끝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의 진척도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94%에 달합니다. 한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김영일 소령입니다.
미8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선발대가 이동을 해서 올 3월에 이전을 완료했고요. 규모는 약 300명 정도 되고요. 본대가 오늘 이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워커장군 동사 기념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총 사업 진도는 9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소령은 올해 말까지 용산기지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들, 특히 핵심 부대와 주력 부대, 미 8군 사령부와 주한 미군 사령부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네, 오늘 다시 장량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적고 또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의 외교 청서를 오늘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 정부가 이달 초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서 시리아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 제재를 단행한 소식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주말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서 태도를 바꿨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외교 청서를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이요. 2017년판 외교 청서를 오늘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외교 청서라고 하면은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과 수행 계획 그리고 주요 국가의 그 관계에 대한 현황 평가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인데요.
예.
얇은 책자 형태인데 예, 표지가 푸르기 때문에 청서라고 부릅니다.
예.
올해 일본 외교 청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역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 외교청서는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고한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 이렇게만 적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렇게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를 더함으로써 진일보한 관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역대 외교 청서에서 이렇게 외국 정상의 이름을 거론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일본이 미국 새 정부와 관계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의 이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예. 중국은 올해 한 1조 400억 위안, 미화 1,5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겼는데요.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을 계속 침범하는 등 동중국해 주변에서 충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지난 1년이었다면서 담담한 표현으로 기술했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를 제외하고도 다른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북방 영토를 놓고 또 한국과는 다케시마에 대해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외교 청서에는 이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방 영토 반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정상회담에서요. 쿠릴 4개 섬 주변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다케시마 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 펼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네, 다케시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주장은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네.
이번 청서에는 이런 부분을 또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케시마의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일본의 올해 일본 외교 청서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예.
올해 일본 외교 청서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 12월 한국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입장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 외교 청서 내용이 알려진 직후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 항의하며 이에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 청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또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한 사실을 명시하면서요.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을 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적인 군축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대규모 제재에 착수했군요.
예, 미국 정부가 최근 화학무기의 일종인 살인가스를 이용한 시리아에 대해서 어제 일자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예.
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시리아 인사 271명의 자산이 동결됐고요.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단행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요. 시리아 과학연구 리서치 센터 관계자 271명의 미국 내 금융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문우신 장관은 이번 제재는 재무부 해외자산관리청이 시행한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설명을 하면서요.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모두 화학무기 사용에 깊이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재가 집중된 곳이 시리아 과학연구 리서치 센터인데 화학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까?
예, 이 시리아 과학연구 리서치 센터는요, 공식적으로 민간 연구소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위해서 생물 화학무기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AFP 통신은요, 이 연구소가 시리아 정부군하고 밀접하게 연계된 조직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오늘 전했는데요.
예.
또 이 연구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에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예.
바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기관의 관계자 일부 또 거래 기업 등의 소규모 제재가 진행됐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번에 시리아를 제재하는 것은 앞서 얘기하신 대로 화학무기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의 반군 장악 지역인 칸쉐이칸에서 지난 4일이었죠.
예.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90여 명이 숨졌는데요. 사태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시리아 알 샤라이트 공군 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예.
이후 국제사회가 시리아를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됐는데요.
예.
스티븐 무르신 미 재무장관은요, 이번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화학무기 금지 협정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118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이 아사드 정권 또 직간접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유엔 제재가 무산된 만큼 이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집권 공화당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시리아 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전임 바락 오바마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요, 공식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제재는 행동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비슷한 야만적인 행동을 하려는 다른 이들을 저지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시리아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측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여전히 화학무기 사건이 서방의 조작이라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네.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막기 위해서 태도를 바꿨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요 보수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장벽 건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백악관도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 29일 0시를 기해서 예산이 동의납니다. 그때까지 의회에서 지출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 예산안에서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건설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 뒤에 어떤 식으로든 멕시코 정부가 갚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의회에서 논의 중인 그 현 회계연도 지출안에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요.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공화당의 책임이라면서 강하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좀 누그러뜨린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과 국경 경비 강화 예산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연방정부 폐쇄 사태, 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는 언제였습니까?
네, 바로 지난 4년 전, 2013년에 공화당이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핵심 정책인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면서 16일 동안 정부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그 연방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예. 이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방 예산 증액 또 국경 경비 강화 예산을 우선순위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약간 좀 입장을 이제 누그러뜨린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네.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을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도 장벽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장벽 건설 예산이 지출한 논의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장벽 건설이 비도덕적이고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별로 효율적인 방안이 못 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토안보부는 이 장벽 건설에 최고 2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벽 건설 자체도 이제 반대를 합니다만 이 장벽 건설 비용을 놓고도 이제 정확히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절반이면 국토안보부가 얘기했던 절반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예,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요. 한 100억 달러 정도면 될 거로 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경 장벽은 마약의 국내 유입과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장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마약 문제를 이제는 거론을 했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양은 내일 맑고 아침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 구름이 많고 서해북부는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중강 그리고 강계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8도, 강계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0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대체로 구름이 끼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립니다. 해산과 삼지연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8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고 서해북부는 맑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25일 화요일 뉴스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호가 오늘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서해 수중에서 벌어진 합동훈련에 일본과 합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연방 상원의원 100명을 모두 초청해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주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 행사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추가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 대표들이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과의 핵합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란이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이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어제 중동과 세계에서 이란의 역할에 관한 폭넓은 내용으로 합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후 그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정부기관 직원 271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제재 대상자들은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 직원들로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를 위한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업체들은 이들과의 사업 교류가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일 시리아 칸세이쿤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져 어린이 등 9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군은 오늘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 단체들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반군과 무기, 탄약, 폭발물이 국경을 통해 터키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불법단체로 규정된 쿠르드 노동자당 PKK 출신 반군들이 해당 지역을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고 현지의 다른 쿠르드 전사들과 자주 연계한다며 경고해왔습니다. PKK는 1984년부터 터키에서 소수민족의 권리 확대와 지역 자치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4만 5천 명이 숨졌으며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은 PKK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 수도 카라카스 등 일부 도시들의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카라카스 산타페 지구의 한 고속도로에는 쓰러진 가로등이 일부 차로를 가로질러 놓인 가운데 시위대 수십 명이 현 정부는 몰락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경찰과 주 방위군이 도시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보안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하며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어제 하루에만 2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서북부 외곽 지역에서 도로에 매설돼 있던 폭탄이 터져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오늘 폭발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부족민 지역인 쿠람 에이전시에서 발생했으며 미니 승합차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보안 요원을 포함한 인구 조사팀 요원 4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